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생각은 기술이다. 팟캐스트 강론 3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하여 전두엽의 높은 단계 생각인 판단의 메타인지 제 6, 7, 8단계 생각 도구인 관점과 주장과 논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항상 운의 낮은 단계 생각인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전두엽의 낮은 단계 생각인 믿음으로 전환시켜 마음 믿음, 감정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와 좌뇌의 낮은 단계 생각인 자신의 과거 경험과 사실의 기억을 전두엽의 낮은 단계 생각인 믿음으로 전환시켜 경험 믿음, 사실 믿음을 표현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전두엽의 낮은 단계 생각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두엽의 낮은 단계 생각의 믿음의 표현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정적일 때는 매우 심각한 악성 편견이 되어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커다란 파괴와 테러 행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전두엽의 높은 단계의 생각인 판단의 메타인지 제 6, 7, 8단계 생각 도구인 관점, 주장, 논리를 잘 사용하여 가치 판단과 논리 판단을 한 후에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겨야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 가치인 자유, 평화, 행복이라는 상태로 좀 더 안전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먼저 운의 높은 단계의 생각인 마음 생각과 감정 생각을 통해 긍정적 공감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주의와 특정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치 딜레마를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 판단을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총 7가지의 구체적 논리 오류를 관찰하고 전체적인 연역과 귀납 논리 오류를 잘 살펴본 후에 판단을 하면 됩니다. 전두엽의 높은 단계 생각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본 일반주의와 특정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치 딜레마는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특수성 때문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인간이 그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보유한 한 사람을 특정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가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낙태 문제, 사형제도, 살인, 자동차 사고 보상 문제, 산업재해 보상 등의 상황에서 일반주의와 특정주의의 가치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치 딜레마는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한 사람의 가치와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여섯 사람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산술로 계산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절대적이고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여섯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고 무한대의 가치와 비교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보아서 무한대 가치 6개가 무한대 가치 1개보다 6배 더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가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의 근본적 가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메타인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실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나 에세이를 쓰면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나 항상 스스로 어떤 형태의 가치 딜레마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딜레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명료하게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확신의 편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가치 딜레마가 있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러한 가치 딜레마를 신중히 고려할 때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판단을 내릴 때는 주로 기본 가정, assumption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의 오래된 확신의 편견을 깨보는 생각 실험을 의도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단을 내릴 때는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판단의 메타인지 제8단계 생각 도구인 논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에세이를 써나가면 좋은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에세이 쓰기에 기본 마음은 땅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어 추상적인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발은 땅에 붙이고 있기에 구체적인 현실에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에세이 쓰기가 추상적인 생각과 개념을 구체적인 현실에 접목시키거나 구체적인 현실을 추상적인 생각과 개념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에세이 쓰기는 얼핏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다듬어진 에세이 한 편을 읽는 것은 잘 자란 한 사람을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에세이 한 편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모든 단계의 생각 도구들을 잘 활용해야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세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쓰는 방식도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세이 쓰기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의 메타인지 제8단계 생각 도구인 연역과 귀납 논리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숙하게 다룬 갑작스런 줌인과 줌아웃 기능과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행한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줌인 줌아웃 기능이 다르듯이 에세이 쓰기에서도 전문적인 작가는 표준화된 방법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에세이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토픽에 대해 자신의 관점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잘 쓴 에세이는 잘 자란 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했듯이 에세이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사람의 머리, 몸,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론은 머리와 같아서 추상적인 생각과 개념을 논리적으로 써나가야 합니다. 서론에서는 우선 눈을 생각하며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흥미있는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와 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논리에 맞는 보조 아이디어들로 두세 개 정도의 문장을 전개한 다음에 서론의 마지막 문장은 입과 같아서 분명한 주장을 말하면서 끝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판다넴 메타인지 제7단계 생각 도구인 주장에서 제시된 방법을 잘 고려한 후에 주장의 메시지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큼 중요한 메시지인가? 가치 딜레마를 고려했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이 어떤 궁극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본론은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례를 써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 폐장, 위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씩 다른 기능을 하듯이 본론에서 제시된 사례들도 서로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씩 다른 사실을 부각시키는 사례여야 합니다. 본론을 쓸 때는 생각의 메타인지 3, 4, 5단계 생각 도구들을 잘 적용해서 사례들의 내용상 인과관계와 비슷함과 다름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또한 그 사용된 정보가 올바른 사실이어야 하며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서론의 주장의 메시지에서 고려한 가치 딜레마를 야기시키는 사례를 들며 이렇게 배치되는 사례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사람의 다리와 같은 것으로 독자들이 에세이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논리적이며 정제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즉, 독자들이 에세이 주장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생각으로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에세이 쓰기 전략은 30분 또는 1시간 정도의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에세이를 쓰는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러한 에세이를 쓰는 과정과 예문은 본서 생각은 기술이다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쓸때 전반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케네스 로만과 조엘 라파엘스는 글쓰기의 활용, Writing That Works라는 책에서 글을 쓸 때 독자들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미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독자들이 당신의 편지나 글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도 읽을 것이라고 절대로 예상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분명하고 사실에 맞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조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나가면서도 우리는 윌리엄 스트렁크와 화이트가 문체의 요소, The Elements of Style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또 하나의 글쓰기 교훈에 동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어떤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기계에 불필요한 부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문장 안에 절대로 불필요한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문단 안에 절대로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에세이 쓰기에서 불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절대 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결국 두 가지 교훈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례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장을 써나가면서도 절대로 불필요한 단어나 문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상세하게, 즉 precise 한 문장을 쓰면서도 동시에 간결하게, 즉 concise 한 문장을 쓰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글을 쓸 때 상세하면서도 간결하게 쓰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요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결국 군더더기가 없는 상세한 글쓰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에세이를 쓸 때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교훈이니 항상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긍정의 메타인지 생각의 메타인지 판단의 메타인지를 통과하는 총 8단계의 생각 도구들을 우운의 좌뇌 전두엽의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생각 분야에 적용하여 본서 생각은 기술이다에서 요구하는 생각 연습을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연습은 주어진 문단 속의 문장들을 읽고 운의 좌뇌 전두엽의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분야의 생각 중에 그 문장들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 분야에 각각 제시된 8단계 생각 도구들을 사용하여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연습을 통해 생겨난 좋은 질문들은 에세이나 리서치 페이퍼를 쓰기 위한 기본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그 프레임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모르는 것은 스스로 리서치를 하여 찾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스스로 당당히 메타인지 학습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타인지 학습 원리는 학생들의 초중고 학습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 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 최고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